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도와주려는 이 손길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빌라 한 4층에 살던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막 새소리가 나는 거야. 새소리가 나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봤더니 새한 마리가 참새였는지 제비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새한 마리가 창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이제 창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계속 문에 부딪히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갔더니 이 새가 저 멀리로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이제 이 새한테 가가지고 살포시 이렇게 감싸놔서 문 열려진 틈으로 이렇게 해서 새를 날려 보내줘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몇 발자국 다가갔는데 얘가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가까이 가기도 전에 막 도망가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쪽이 열렸고 이제 한쪽은 아직 이제 유리창 이제 창인데 닫힌 쪽으로 달려가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새가 손살같이 날아가더니 닫힌 쪽에 쾅 부딪혀가지고 떨어져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살포시 안 해가지고 이제 옥상문도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늘에 눕힌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새 모이하고 물이랑 막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그 앞에 놓고 한참 지켜봤더니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안아가지고 숲쪽 방향으로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얘가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이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새가, 이 참새가 저를 피하듯 하나님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한 초등학교 시절 이럴 때 이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2층 옥상이 있고 옥상 위에 이제 물탱크 방 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또 옥상보다 위에 더 펑펑한 옥상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워요. 누워가지고 주변에 큰 아파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늘만 딱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 사람은 누가 만드셨을까? 막 공상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저 위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긴 했지만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애굽 백성들 심판하고 애굽의 신들도 심판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은 애굽에서 본 다양한 신들이었죠. 애굽에서 본 신들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개구리 신, 티끌을 주관하는 신, 파리와 관련된 신, 가축을 다스리는 신, 질병을 치료하는 신, 좋은 날씨 주고 풍년을 주는 그런 신, 또 메뚜기를 주관하는 신, 빛을 주관하는 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에 나일강을 주관하고 개구리와 티끌과 파리와 가축과 메뚜기와 빛과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형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우상 앞에서 제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소식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압박을 하죠. 그래서 아론도 경험이 있잖아요. 전에 봤던 그 경험대로 방식대로 금고기 귀고리를 다 내라 수집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 앞에서 뛰놀며 축제를 벌였죠.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된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필요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도 쓰고 레위기도 쓰고 창세기도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면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또 애굽에서 피 흘리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너무 많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알아야 될 첫 번째 것,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창세기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람의 첫 번째 대표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총명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재료는 흙이었죠.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창조된 것이 또 있죠. 동물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이 명령이 없었다면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을 이길 능력도 받았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죠.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고 죄는 어둠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면 촛불 근처의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 안에 함께 거하셨죠. 정구에 이제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은 불이 켜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전기처럼 사람 안에 계실 때 사람은 영생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떠나시죠. 원래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아담과 하와가 소멸되고 에덴 동산이나 온 세상을 소멸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물러나신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의 이 뜻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햇빛보다 밝고 아름다웠던 그 이유, 그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사람은 이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육식동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동물의 세상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해치고 잡아먹는 세상이죠. 이것을 한자성어로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약자의 살은 강자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모든 세상이 해석이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던 이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이 여러 우상을 섬겼던 이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이 있고 싸움이 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의 그 이유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알아야 될 진리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전기가 꺼진 채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죄인이 만진 경우 즉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씻음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네, 이 레위기에는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거 방금 읽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형식은 조금씩 달라요. 동물들도 재물도 좀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 재물을 성막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어떤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유대교 문헌 가운데 속죄일에 후대의 문헌이긴 하죠. 이 레위기보다. 근데 거기 제물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고 반역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이 주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 주여, 나와 내 집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물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범죄했던 사람의 이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정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죄가 옮겨졌어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잡습니다. 집을 잡아요. 짐승이 이제 죽는 거죠. 원래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 절차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 짐승을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또 불태워져 소멸될 때 내 죄도 같이 소멸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 때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양을, 염소를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희생 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많은 별명들이 있죠. 그중에 중요한 별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이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속죄하기 위해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옛날 모세 때 죄인들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졌다 그랬죠. 뭐 오늘날 우리의 죄는 언제 예수님께로 옮겨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나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말씀했어요. 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하는 권세를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저의 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왕,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소멸시키며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꺼진 전구에 전기가 들어온 것과 같은 거죠. 전구에 불이 환하게 켜지듯 우리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생의 빛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얘기해 볼까요? 영생의 빛이 밝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인이 설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알아야 될 진리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음파 사진으로 저의 임신한 아내 뱃속에 이제 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3개월 정도 되면은 대략 크기가 5, 6cm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신 5개월 되면 약 25cm 된다고 합니다. 처음 잉태되었을 때 수정란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한 0.1mm. 매우 작죠. 육안으로 볼 수도 없이 작았죠. 그 작았던 생명이 자라서 태어나고 어릴 때는 눈도 못 뜨고 목도 못 가누고 기억할 힘도 없죠. 그런데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의 지극한 보살핌 가운데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고 또 목도 가누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 청년,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또 아기를 낳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 수정란 0.1mm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미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은 것 말고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또 섬기는 것도 다 서투르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닭살 듣는지 몰라요.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사랑합니다 이런 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닭살 돋았고 우리는 또 허그를 안 해요. 허그를. 우리 집안은 허그 같은 게 없는 집안인데 막 허그를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잘해요. 허그도 막 형제님들은 너무 막 꼭 안아줘요. 이렇게 제 안에 뭐가 자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자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형상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때 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들에게 가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하기 전에 이들은 결코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서로가 너무 소중하고 서로 너무 존귀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먹을 걸 하나를 발견해도 서로 먼저 먹으라고 그러다 싸울 뻔했어요. 이 정도로 사랑이 크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사랑이 많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그토록 컸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끌려가 가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려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을 사랑하심을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다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고 또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길 바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신 사랑의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도달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가족 구원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이런 자세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나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수정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정란 상태 있어요? 없겠죠? 여기 그래도 기도의 자리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아기처럼 누군가 보살핌만 계속 바라면서 투정 부리는 단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누구나 그런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고 또 자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또 불평할 때도 있고 또 투정 부릴 때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보내고 또 잘 준비해서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누군가를 돕고 섬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더욱 성장해서 더욱 자라나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의 목표는 그저 반드시 구원받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찬란했던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기가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된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던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잠시 교회를 멀리 했습니까? 이제 다시 가까이 합시다. 봉사의 자리를 멀리했습니까? 이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성경을 덮고 지냈습니까? 다시 성경을 펼칩시다. 기도를 멈췄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탄이 간절히 바라는 것 뭘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던 국내의 수많은 목회자들, 또 열방의 세계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